고린도전서 7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노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나치게 성적인 시대입니다. 여기저기에 보이는 매체물들이 지나치게 성적입니다. 웹툰, 영화, 대중음악, TV, 일상의 대화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성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께서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지역의 문화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 29절 38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징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8절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은 자유의 영역인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여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나치게 성적인 도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여 결혼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경건하게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벼운 짐을 통하여 쉽게 자신의 길들을 가게 만드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의 편지에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염려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바울은 35절에 이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제약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지금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적은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동하고 한결같이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는 개인적인 단순한 염려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에 대하여 가볍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지난 이 결혼하고 혼자 된 여자나 남자에게 또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약혼한 자가 약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일이 더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약혼한 여자에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이 앞에 결혼의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 가운데 고린도 문화 가운데 사는 남편과 고린도 문화 가운데 사는 아내가 만약 당신과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은 같이 살라고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즉 고린도화 되어진다라는 말은 창녀화 되어진다라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닌데 그곳에 있는 남편과 이교도 남편과 같이 살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말하였던 바울이 오늘 약혼한 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염려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설교 주제는 바울은 임박한 환란 가운데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라 하면서 허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 가지 대조로 생각합니다. 첫째,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둘째, 이 복음의 범위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첫째, 이 복음의 내용.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허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고 편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과 성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결혼과 성을 분리시켜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과 성은 항상 연합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육하고 번성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결혼과 성이 아니라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결혼과 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화답하면서 하와를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자신에게 불러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 취하였은 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미 결혼과 성생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에도 결혼과 성생활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남자와 결혼하는데 나는 저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저 남자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이 사람이고 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에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밝히는 결혼과 성에 대한 가르침은 이전의 가르침들과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에게 노임을 받은 남자나 남자에게서 노임을 받은 여자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고난을 줄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인은 남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혼인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약혼자가 혼자 지낼 수 있다면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서 한 몸을 이룸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혼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설명되어졌고 이 사실을 통하여 남편 대신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혼자 되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8절에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독신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옳은 것이며 더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두고 자유의 영역이라고 하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두고 독신의 은사를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날도 이런 바울의 주장대로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며 자유의 영역이라고 말해야만 합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자유의 문제처럼 두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32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뻐시게 할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을 염려 없이 기뻐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아, 너희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된 길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잘한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입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적으로 성경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어지죠.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있으면, 아, 하나는 교회 가자고, 하나는 교회 가자 안 그러면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혼자 사는 게 좋다. 이게 참 이해되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도 성경은 이해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회람하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은 독신을 더 잘한 선택이라고 하여 혼인한다면 믿는 자들 하라고 다시 한번 더 말합니다.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인데 만약 너희가 혼인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과 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편지를 읽고 듣는 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왜 이런 방식으로 말합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스로 인도합니다. 둘째, 이 복음의 범위입니다. 임박한 환난의 시기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아가서의 말씀에 찬물을 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찬물을 한 바가지 팍 퍼부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남녀의 사랑에서 서로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아가서의 말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연합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삼위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됨으로 한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부부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아기를 잉태해야만 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경제적인 요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것은 사회적 현상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창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나는 내 몸매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을 통하여 하나됨을 자녀의 하나됨과 자녀의 잉태를 결혼 안에 두셨습니다. 결혼 밖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에서 놓여졌다면 혼자 살라고 말합니다. 혹 혼인하지 않는 남자와 처녀는 홀로 지내는 것이 더 잔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혼인한 남자와 처녀라고 이야기할 때이 처녀는 한번 혼인한 여자를 이야기할 때도 혼자 있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때때로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란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혼인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금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쉬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혼자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방식으로 자기 생각을 주의 말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 생각을 이렇게 기록하였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정경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못 박아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는 편지를 읽고 듣는 자가 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까? 바울은 도리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염려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염려 없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 키는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 임박한 환난, 28절에 그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임박한 환난이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임박한 환난이다라는 이것을 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생겨졌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다라고 말하면 그 종말의 어떤 모습들을 자연 현상들을 그대로 가져와 설명합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보면 그 종말의 용어들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주님은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은 큰 도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이 도성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땅을 두고서 큰 바벨론을 말하고 그리고 땅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음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것을 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소돔은 요한시대에 오래전에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신약에서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실제로 바벨론 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실제 소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비적인 이름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름도 신비적입니다. 이 구절은 모두 동일하게 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실제 도성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도성이 어떤 종류의 도성인지에 대해서 그 종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이 바벨론과 같고 그 도성이 소돔과 같고 그 도성이 애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 이 도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소돔처럼 되어졌고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바빌론처럼 되어졌고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애굽처럼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하였는지를 압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을 때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이루어진 사역이 사도행전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결국 로마까지 보내는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여 죽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하게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돔과 애굽과 바벨론처럼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려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가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 통해 끊임없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증언들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이후에 AD 30년부터 70년이 성전이 있는 중첩기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즉 언약 바깥에 내침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처럼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심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심판받으려고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냥 받아들이면 이 사건이 AD 70년에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앞선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을 편견 없이 읽는다 한다면 정말로 그 교회에 대해 옛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이 시기를 분별하는 도울 표징이 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오면 모든 기독인들은 도망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기독인들은 도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독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한다면 로마로 인하여서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끝의 시간, 그 끝에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날이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임박한 환란을 바르게 할 때 바울이 왜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잘한 선택인지를 알게 합니다. 앞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 아니하고 완전한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것인데 그날에는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식일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이 말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날을 예배의 날로 지킵니다. 더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너희가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너희가 혼인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약혼자가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너희가 같이 살지 않아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지만 살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때는 이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혼인한 자에게는 혼인을 깨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혼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 너희가 만약 과부되어졌다면, 너희가 과연 호렙이 되어졌다면, 너희가 만약 처녀라고 한다면, 너희가 약혼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결혼하지 않을 만한 무슨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너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이 시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더욱더 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이 있다. 즉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길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적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난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하면 가벼운 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갓 해산했다고 하면 도망할 수 없습니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도망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다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데 그런 일은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환란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우리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데요 라고 말하겠지만 이 말씀은 옛 언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위에 주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즉 유다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시기나게 해서 교회로 돌아오게 한 자들 그리고 이방민족이 먼저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그 일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가운데를 전했지만 많은 이적들이 왜 이방 여인에게 드러났고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까?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12장에 그들이 시기나게 합니다. 아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들이 시기 가운데 있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구약에서는 땅에서 번창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같은 왕이 세워졌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그때는 언금이 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하자 이 이사야 9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7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유손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이제 9장에서 발견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단순히 신약에 말하는 그리스도로 점핑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와 같은 왕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로 그 일을 합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같은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수르가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죽는 이런 하나님의 이적을 벌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더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들에게 또 어머니가 될 여자들에게 말씀 속에서 기독교회에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시기에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교회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이 AD 70년 이전에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이 복음의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멸망에 가능한 것들이 주의 교회를 공격할 때 그들은 주의 진노를 격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심판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AD 70년에 임박한 시기에 이를 것입니다. 이 때를 두고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 백성들은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와 이런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주의 기쁨이 되는 일에 힘들 것입니다. 더불어 누가는 이렇게 임신하지 않는 자와 젖먹이지 않는 자와 잉태하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시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두고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특별한 시기에 결혼과 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되어졌을 때, 즉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9장 2절에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은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큰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 예루살렘들로부터 주께서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도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 즉 결혼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위입니까? 삼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미아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 결혼의 신성함을 두고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은 왜 결혼밖에 어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결혼은 어디에서 우리가 모델 삼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했을 때 현대인에게는 이것이 정말로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모든 말에 복종하라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고 그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는 말은 마치 주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 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는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남편이 아내가 내게 순종할 때만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호세아의 말씀처럼 엄녀가 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이 제대로 세워지게 될 때,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주름 잡힌 것 없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삭과 그 아내가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아, 내 태중에는 두 아이가 있다. 첫째는 이런 아이고, 둘째는 이런 아이다. 근데 내가 둘째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그 위치에 갔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끊임없이 그 자리를 쟁취하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착각 안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두고서 야곱이 어떤 사람을 속였다, 거짓말했다, 속인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오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남편인데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므로 버려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정당하잖아요. 버리기 위하여서 가진 수를 다 써야 됩니다. 죄가 아닌 이상 모든 수를 다 써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을 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 털을 입힙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십시오. 이삭이 한 번도 야곱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이삭이 그 아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일이고,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야곱 당신이 내, 이삭 당신이 내게 줘야 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아내에게 주는 존재입니다. 그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말씀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결론에서 말합니다. 고린도 7장 3절 4절 이하 말씀에 남편이 그 아내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말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 같이 삽니다. 그러면 서로 한 몸이 되려고 할때 분명히 성경은 하나가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아내는 뭐라고 그럽니까? 남편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성은 내 것인데 어떻게 사용하든지 뭐가 문제되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참된 결혼생활을 봅니다. 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왜 독신을 말했는지, 지금도 독신이냐라고 말할 때 지금은 아니요. 예, 어떤 경우에 독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처럼 성경을 두고 독신이 더 잘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교회를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결혼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더 바른 선택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스스로 자기 남편에게 자기를 내줘야만 합니다. 남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내에게 내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름다운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교회가 그렇게 음부가 되어져 있을지라도 자기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향하여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주님의 교회를 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언제나 그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그 시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왜 그 시대에 하셨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본문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에서 많은 오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더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껏 피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심판을 가져오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험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심판하는 그 위험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아래서 우리는 보존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교회를 가지고 주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